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은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 1절에서 말한 자기 사람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의 차례가 돌아왔죠. 그때 베드로는 그 스승의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그 발 씻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씻어줘야 자기와 예수님이 깊은 관계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인가 이걸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라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는 일을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다 이런 얘기는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거룩하게 되어질 거다, 그걸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을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목욕했다 이 얘기는 깨끗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깨끗하다 이것은 곧 거룩한 상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자가 이렇게 깨끗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안에서만 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미 목욕했다 이런 얘기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신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온몸은 깨끗한데 발만 더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겠죠. 온몸이 깨끗한데 발이 더럽다면은 결국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거룩이 불완전하다, 뭔가 다 깨끗하게 하지를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온몸을 깨끗하게 하긴 했는데 이제 발은 깨끗하게 하지를 못했다 이런 건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 처음에는 온몸을 발까지 다 깨끗하게 했는데 삶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발이 더러워졌다, 또 이런 것도 성경에 안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라는 걸 더러운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이 죄 자체를 큰 죄 작은 죄로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를 많이 더럽게 하는 죄가 따로 있고 또 적게 더럽게 하는 죄가 따로 있다, 이런 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죄를 큰 죄, 적은 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이나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은 큰 죄로 그렇게 여기고, 또 그 아주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보지만은 뇌물을 뭐 받았다, 남을 조금 사기를 쳤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살인 강도보다는 적은 죄로 그렇게 이제 보지를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죄를 그런 식으로 보지를 않아요. 성경은 죄를 행함으로 어떤 행동을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 따지는 게 이 성경이 말한 죄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그런 행동은 이제 크고 작음을 그렇게 이것은 아주 나쁜 행동, 아주 조금 덜 나쁜 행동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은 없다. 이것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강도니 하는 것보다 적은 죄를 여기는 적은 죄에게 뇌물을 받았다. 역시 그 마음도 속마음은 역시 하나님이 없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뇌물을 받은 그 마음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마음이고 살인하고 강도를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두고 보면은 살인하는 그쪽이 좀 더 악한 행동 같고 나쁜 행동 그러 여기고 뭐 사기 쪽은 뇌물 받고 좀 작은 것을 이렇게 여기지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속 중심 본다면은 결국 그 속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 살인한 사람이 아예 하나님 없으니까 살인이나 큰 죄를 지었고 또 뇌물 받은 사람 하나님은 조금 하나님 있는 마음이 조금이기 때문에 이제 살인까지 안 가고 뇌물을 뭐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죄를 말하지를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씀에 다스림 받는다 다스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양쪽으로 말해버리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이 조금 있느냐 많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행동을 따지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우리를 많이 더럽게 하는 죄, 적게 더럽게 하는 죄, 또 많이 악한 죄, 적게 악한 죄 이런 게 성경에 따로 나오지를 않아요. 모든 죄를 성경은 동일하게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몸이 더러운 것은 원죄, 즉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죄를 의미한다. 또 발만 더러운 것은 지옥에 가는 죄는 아니지만은 살아가며 지는 조금만 죄, 작은 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씻어준다 이런 얘기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씻거나 죄를 해결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 해방되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거룩함을 입었다는 얘기죠. 이게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온몸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한 대로 선언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너희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예수의 피로 인해서 선언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그 상태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니 자비니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다시 세상 나가서 살아가면은 역시 우리의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가 많이 경험할 거라 그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자신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지킬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비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그것으로 이제 끝났고 이제 내가 내 거룩을 이것이 아니고 여전히 날마다 예수의 피에 의해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피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는 그것이 곧 거룩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몸이 깨끗한 그런 자가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씻겨주는 그런 내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밖에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씻어주심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의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으로 다 끝내버린 게 아니거든요.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신 것으로 이제 끝났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기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앞뒤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 발 씻긴 그것만 딱 두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 그게 전부라면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서로 발 씻기라 이렇게 말했다면 과연 그게 세상의 도덕윤리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죠.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말하는 것도 사랑이고 용서와 희생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용서, 희생하는 그것하고 어떻게 다르겠냐 그런 얘기죠. 그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먼저 서로 발을 씻기라는 이 말씀은 앞서 말한 대로 단순히 사랑을 행하고 용서를 행해가지고 세상에 신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빛이 되라 이런 식으로 넘겨버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고 살아가라 이걸 요구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행함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행할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엉뚱한 행함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행한 것 같은 그런 행함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15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대개 사람은 이런 말씀에서 뭘 생각하냐면은 아 예수님 우리 보고 행해라겠다 이것만 생각하고 그쳐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행해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해라겠으니까 행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까지 맞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뭘 행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들 상식대로 말해버려요. 이게 크게 잘못된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해라겠다. 우리 행하고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한 그 행하라는 것이 뭐냐 이것까지 성경을 근거에 나와야 되는데 그건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저 사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상식에 남아있는 그런 행함을 끄집어 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구제하라 봉사라 이런 거 행하는 것이다. 헌금하고 전도하는 그런 것이 예수님이 말씀 행합니다 이렇게 말해본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행할 말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일을 두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14절에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옳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행함을 두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그 발을 씻기신 것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본을 보였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너희는 다른 행함 그건 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행함을 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미리 본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행함에는 뭐 구제, 봉사, 십일조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본을 보이신 그 행함 분명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은 서로 발을 씻기라고 그걸 위해서 본을 보였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긴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 이런 얘기란 말이죠. 무슨 수련회 같은 그런 행사하면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라는 말이냐 아니면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냐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냐 이걸 아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될 것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보고 서로 발을 씻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면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할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냐 이걸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알아야만이 이제 발을 씻기는 행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발을 씻기라고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은 영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 씻기시던 이유 그리고 제자들에게 행해라 말씀하신 그 이유 결론이 바로 20절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결론은 영접하는 얘기로 지금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절을 보면은 그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거 이게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는 나를 영접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영접이고 세 번째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마지막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 마지막이 끝내줬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한 나의 보낸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그 말이죠.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서 나라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보낸 자가 누굽니까? 이 땅의 자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 사람이라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이 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은 자기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말입니다. 곳곳에 자기 사람을 세워놨다 그런 얘기죠. 여기저기에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자기 사람을 영접하는 예수님이 세운 자기 사람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 문제가 뭐로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런 얘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도 안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안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아예 의아히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구약이나 신약처럼 뭐 하나님의 예수님 직접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은 뭐 구약처럼 바다가 갈라진다거나 해가 멈추거나 하나님의 가신 그런 이적이 없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는 예수님 하신 것처럼 문둥병을 고치고 속이니 눈을 뜨고 앉은병이 일하는 그런 이적이 없단 말이죠. 오병이 같은 그런 기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있느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낸 자, 예수님 말 자기 사람, 성령 받은 자로서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직접 보이신다 이런 시대가 아니고 자기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주의 말씀을 하시고 가르친다 그런 얘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자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임무고 사명이고 책임이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우리 이런 얘기가 상당히 우리를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이기도 한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저 우리는 적당히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면은 그게 가장 쉽고 홀가분 하겠는데 자꾸 신자를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존재다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것도 말이죠. 예수님이 지고 죽으신 것으로 다 끝났다. 우리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감사하면 된다. 이래되게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계속 보여져야 되고 일어나야 될 사건으로 말하는 게 승리라 그 말입니다. 끝나버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의 그 길을 신자 감으로 이제는 자기 백성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이 땅에 증거하겠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부담이 갑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분명히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가 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희생을 요구하고 섬김을 요구하는 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이건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 십자가 말할 때는 뭐 주님의 은혜하면 기쁘다 기쁘다 하지만은 사실 그 십자가 내 몫으로 남아있다 이래 생각하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몫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내 육체 채운다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내 육체 채운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겠습니까? 남은 고난이라는 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고난을 덜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 미처 다 받지 못하고 간 고난이 남아있을 것을 이제 너희가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고난이 예수의 한 부분만으로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마감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예수가 누구냐 이런 분이다 이걸 보이고 증거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안 계신 지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자들이 바로 그 주님의 고난을 계속 담당함으로써 이 땅에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 책임이 주어진 대로 성도가 이 땅에 세움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가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보여지고 증거되어져야 될 고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내 육체 채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의미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없는 지금에는 바로 예수님이 세운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담당하고 가야 될 몫으로 남아있다.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것이 분명히 부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건 편할 것인데 그걸 내가 지고 해야 된다. 내 몫이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분명히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참 생각은 부지리냐고 생각은 잘하는데 그 고난이 지금은 내 몫으로 남아있다는 것 여기까지는 나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본 이유를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내 구원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것을 내가 예수 믿는 이유의 전부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야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한 기독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게 다 자기 멋대로 그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영접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신 거 아니었습니까? 자기들 따는 세상에서 자기들만 하나님 영접했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자기의 율법이 있다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이거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이게 다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런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킨 사람 이렇게 선해버리십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율법 나온 대로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구제하고 십일조하고 안식일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그렇게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은 다 너희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책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보낸 자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자기들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게 드러난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많다고 말입니다. 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사랑에 난 주일 지킨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난 십일조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라면은 주일을 지키고 십일조를 열심히 하는 나도 예수의 피로 쓰면 구원 얻을 뿐이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당신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니 나같이 주 열심히 지키고 십일 잘하는 사람을 죄인이라 하다며 기분 나빠한다면 그건 결국 자기 행위를 자기 의로 삼고 있다 이런 증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는 말이 거짓말로 들통이 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 우리 속 있지 아니할 것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모두가 이구동성하는 말이 난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기분 나빠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도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한 일이 자기 생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잘 했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가 자꾸 이런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의로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 죄인이요 이런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스스로 죄 없다 이렇게 여긴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는 하나님이 거짓말 죄인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의인으로 이렇게 여겼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과 다른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행위만이 남아있을 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넌 죄인이야 이렇게 선내버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여버린 것이란 그것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다 자기 이름을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영접했다 하나님 영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도 역시도 내가 뭐 앞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생각 했다 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이제 그분을 따라가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깨끗함을 입고 구원을 얻는 데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행함 가지고도 안 되고 내 의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 뿐입니다. 이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만이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이 설령 힘들고 손해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도록 나를 붙들어달라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각오로 주를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을 영접한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근데 남은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심으로써 자기를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뒤에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낸 자가 있는데 예수님 보냈다 해가지고 자기부터 행동하면서 이게 예수를 보내는 본인은 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저 화 안 내고 성격 좋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예수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 게 예수라면은 뭐 스스로 자기를 수양하면서 살아가는 불교의 많은 승려들도 예수를 보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함으로써 너희가 내가 없더라도 그런 행함으로 나를 증거하고 살아가라. 나를 이 땅에 보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본을 보여줬으니까 다른 것 가지고 내 본이라고 내세우지 말고 내가 행한 이것을 가지고 나의 본을 보이는 그런 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것이 예수를 보일 본의 행하입니다 이렇게 갖다 붙일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하는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었다 이렇게 답이 나와지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발을 씻기신 것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었으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김으로써 예수를 보여주라.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그것이 곧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나의 본을 보이는 그 사람을 영접한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를 영접했으니까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서로 발을 씻긴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서로 발을 씻긴다. 이런 얘기는요. 내가 남의 발을 씻어주지만은 나 역시도 씻음을 받아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라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깨끗한데 너는 더러우니까 내가 씻겨줄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도 더러운 자로서 예수님의 씻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란 얘기예요. 나도 예수의 씻어짐이 아니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 만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씻음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보여줄 예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드러내기 바쁘지 않습니까? 마치 나는 이런 문제 깨끗한 사람인데 너는 더럽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책망할 때가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 고치는 걸로 이럴 때가 굉장히 많다 그 말이죠. 그러한 모습에 예수를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씻음 받아야 될 사람이란 여기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한 가지 임무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될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저기 곳곳 세워놓으신 것은 그곳으로 보내놓으신 것은 바로 나를 보여주고 증거함으로써 너를 영접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한 자로 내가 그들을 거두기 위한 일로 내가 너희를 보냈다. 항상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를 않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구원을 위해서만 살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내가 왜 이 땅에 보내받는가 그 이유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항상 예수님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돼요. 만약 예수님과 다르게 행한다면 분명 우리는 예수를 보이는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행함의 본을 보였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 주님의 행하심과 내 행함이 일치가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감으로써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고 사명이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던가 이걸 살피고 배워야 돼요. 예수처럼 뭐 가난하게 살기 위해 돈을 다 버리라 이것이 아니고 돈이 있다 한들 그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한 돈도 얘기지 않고 산다면 그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돈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왜?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한 분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그런 분이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으로서 이 일을 행했으니 너희도 서로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증거한다는 건 어렵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지고 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날 위해 죽으신 주님도 이 일을 하셨는데 내가 주님으로 생임을 입장에서 왜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서 나아가라 그런 얘기죠. 주님 했다. 그것은 곧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걸 내버린 분으로 살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입장이 있는 것이란 것이죠. 예수를 주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사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는 주는 그저 말로 그치는 주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말로만 주주할 뿐이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아니란 얘기죠.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세상에 보낸받았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행하는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 행하는 것보다는 나는 예수님을 증거할 자로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고 행한다면 좀 조심해지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일치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번 세우셔 하시고 하는 그 일에 쓰여지는 그런 삶의 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임무고 책임이라는 것. 항상 이걸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 아시고 날마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우신 것은 다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세워가지고 예수를 보이고 증거한 자로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사랑을 부르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생각해야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갈 처지에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내 행함은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던가 주님이 어떻게 하셨던가를 보면서 주님과 일치된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아갈 삶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다스림 받으면서 성령 주신 힘으로 살아갈 삶이란 걸 알 때에 우린 주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를 붙들어서 주님 가신 그 길로 끌어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한 자가 있게 될 수 있는 그것은 역사가 이 땅에서 계속 되어짐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